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관한 그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두 가지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오시는 것을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저들이 그 하늘의 예표를 보고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하여 오게 되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헤롯과 또 많은 대신들과 서기관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또 몇 가지가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를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일컬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지 않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서 오늘 인용되어진 예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유대의 왕처럼 올 것처럼 오실 것처럼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다스리는 자 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조각조각 모아놓으면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맞춰갈 때에 그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그 이름 하나하나 일컬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예언서에서든지 혹은 동방박사들의 그 고백에서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또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그 이름을 줄 때라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1장과 2장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주 공중 앞에서 선포한 최초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들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참 특이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던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저 유대의 어떤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손 중에 하나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다스리는 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좋은 어떤 성경의 교사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당당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가장 잘 고백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구원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라고 하시는 그 모습 외에 우리가 더 뭔가를 파헤쳐서 알아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다시 말씀드려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필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 사망과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복도 은혜도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래야 은혜를 주실래야 살아나지 못할 인간에게 주실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영원히 죄인의 심으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영생을 옮기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표현하는 것만큼 완벽한 그런 예수님을 향한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장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이 먼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다가는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 건너서 성경에 있는 약간 간접적인 표현, 약간 뒤로 물러난 표현 유대 왕, 이스라엘의 목자 혹은 다스리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했지만 거칠 것 없이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헤롯 이상으로 거칠 것 없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나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내신 나의 구원자이신가? 그리고 그 구원이 내게 최고의 감격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속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혹 다른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빠르게 우리를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저에게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은 옛날에 이미 배웠고 옛날에 그것은 많이 들었고 많이 말했고 고백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외에 어떤 새로운 아니 어떤 다른 그런 기능과 어떤 그런 베네핏을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조상 때부터 우리 문화로부터 배워왔던 그 신으로부터 뭔가 천지신명 혹은 삼신할미 무슨 이런 불 미륵불 무슨 이런 재래 전통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온 마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아세라신과 바알신과 몰렉신을 알게 모르게 점점점 섬겨갔던 것처럼 입으로는 주여 하나님 부르지만은 그들 10년 가운데는 아세라와 몰렉과 바알이 가득 차있는 뭐 그러한 이상한 틀어진 모습은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그거 말고 조금 뭐 좀 없습니까? 예수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은 주는 분 아닙니까? 신은 초능력을 발휘해서 나 인간들을 나약한 인간들을 보살피고 잘 살게 하는 게 신의 원래 본 업무가 아니던가요? 풍요를 주시옵소서. 풍요를 주시옵소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가 죄와 사망으로도 구출되었으니까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좋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단계가 뭡니까?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말고요. 뭐 없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주님의 이름을 바꿔 부르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 부르려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저 예수님 어떤 부분적인 나에게 좋은 부분만 한번 이렇게 취하고 싶은 그런 것은 없는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심령이 실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살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믿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의 값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정말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육감적으로 와닿듯이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 사실을 최고의 사실로 가장 중요한 사실로 가장 복된 사실로 알고 믿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가 왜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있었고 거기서 그것을 동의한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입술로 이성으로 주님이 무슨 말을 하면 기뻐할까 이성적으로 어떤 지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그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그들에겐 별 상관이 없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입술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척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는 금방 그 입술로 똑같은 입술로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 있군.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 있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입술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입술도 사단의 입술이 될 수가 있었다. 사탄의 마귀 입술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거요? 직분 받은 거요?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 받은 거요? 누구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기쁜 말을 해주는 것 좋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성탄의 선물은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어떤 주체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 여기 있는 나,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붙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붙드는 바로 그러한 계절이 더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흥부의 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그리고 돌아볼 때에 다른 이름 말고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들 속에서 저절로 기쁘게 순전히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시기에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깨닫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다른 이름을 고백하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찾고 믿고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게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